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휴전 상황을 감시할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기관이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일 모스크바에서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 기관 설치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 평화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히며 시리아 사태 해결에 희망을 더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 발효된 휴전으로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알레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지난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양측의 휴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스투라 특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이 폭력 사태를 중단하기 위한 제안들을 논의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경쟁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에 따르면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클린턴은 39%에 그쳤습니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꺾은 건 양당이 유력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7개 여론조사에선 클린턴이 평균 47.1%의 지지율로 40.4%의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대세론이 더해지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물론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는 결과까지 나온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화로 실시됐으며 1,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이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라크 모술 인근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대원이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에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군 병사가 적의 화기에 맞아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모술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이라크 지상군은 현재 모술 재탈환을 위한 집중 공세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론 기고를 통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의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칙들도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규칙들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기회의 땅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TPP에 따른 관세 철폐로 미국 제품이 수출이 더 늘어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며 TPP가 미국 경제를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TPP가 통과되지 못한다면 미국 제품들은 고관세와 무역 장벽에 부딪히고 미국 근로자들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PP에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 12개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합의돼 공식 서명식을 가졌지만 각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발틱해 연안 국가들의 지상군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 공세에 맞서기 위해 발틱 국가들과 폴란드에 4천여 명 규모의 병력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같은 구상은 다음 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최근 열린 베트남 전쟁 대화에 참석한 팜 컹빈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빈 대사는 베트남과 미국은 더욱 강력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갖고 있다며 과거의 장벽을 제거해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4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미 국무부는 더니엘 러셀 동아태 차관보는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of sanctions is to convince North Korea's leaders.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 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issue of how we might identify individuals in ways that meet our legislative requirements.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자신을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3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이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이 협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핵화에 집중할 때며 평화협정 논의는 한참 뒤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엘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3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중앙일보가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The intent of sanctions and the rigorous application of sanctions is to convince North Korea's leaders that they have no viable alternative.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건 북한 지도부가 평화적인 협상 외에는 가능한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제재는 북한을 굴복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기 위해 북한이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미국이 열거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도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서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싶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며 그 문제는 한참 뒤에 논의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상식적인 기준을 생각해 보면 된다면서 북한이 과거의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들을 지키면 미국과의 협상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one I know believes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begin by fully denuclearizing. But that is where the process is going to happen.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이룬 뒤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끝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매우 강력하고 국제사회의 이행도 유례 없이 철저한 수준이라며 어떤 나라도 북한을 봐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제재 이행 수준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히고 중국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품목을 발표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2016년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제재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ou know, the first step needs to be to let the sanctions take effect. I think you know, the Chinese need to bear down.
북한은 현재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이 없고 핵 개발에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재를 계속 이행하면서 압박이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인혼 전 특보는 압박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며 미국은 잠정 동결부터 시작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비핵화 최종 목표가 아닌 상호 관심사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6자회담 수석 대표 간 접촉을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핵화라든가 평화체제 구축 이런 상당히 뭐 어려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고 또 핵실험 그러면 이제 핵실험 중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바라는 그러니까 북한의 그 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이라든가 SLBM 등 상호 관심사를 가지고 먼저 대화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훈 전 한국 국정원 차장은 북한은 현재 나름대로 대화를 시도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훈 전 차장은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최근 미한 합동 군사훈련 중단과 핵실험 유예를 제안한 것에 주목한다며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변형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 일본의 가토 가츠노브 납치 문제 담당상이 이례적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를 규명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은 변함이 없고 책임자 규명과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킹 특사는 미국 정부가 인권유린에 가담한 북한 관리들을 찾아내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issue of how we might identify individuals in ways that meet our legislative requirements.
미국은 입법상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개개인들을 식별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이날 제기된 일본인 납치 문제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유린에 가담한 개인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대상은 광범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새 행정명령을 통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를 토대로 책임자 추궁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발표 시점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인권대사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얼마나 끔찍한지 논쟁하는 건 끝났다며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debate over how terrible things are in North Korea is over. It's now time for enforcement and accountability.
이정훈 대사는 이날 행사 후 기자들에게 책임 추궁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쟁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고요. 아니까 이제 뭘 할 거냐 국제사회가. 그리고 그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2년 전에 COI 보고서가 COI 보고서라는 게 UN의 보고서지 않습니까? 반인도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반인도 범죄는 국제법상 4대 최악의 법 중 하나잖아요. 제노사이드, 뭐 반인도 전쟁 범죄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직 2년 동안 특별한 그런 그 개선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책임 추궁을
이 대사는 인권유린 책임자들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힘든 만큼 국제형사재판소 가입국 정부가 북한 책임자들을 제소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가운데 폴란드처럼 북한이 외화벌이 노동자들을 송출한 나라들이 있는 만큼 이 나라들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의 책임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대사와 킹 특사는 또 중국에 대한 압박 가운데 하나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토록 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가 법치와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책임을 갖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토 카츠노브 일본 납치 문제 담당상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핵미사일 문제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 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abduction issue as a serious issue of concern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is as important as nuclear and the missile issues.
가토 담당상은 납치 문제 등 여러 핵심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권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일본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나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풀지 않으면 북한의 미래를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정권이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엔 탈북 난민 대학생 그레이스 조 씨와 일본인 납북자 가족협회 관계자가 참석해 탈북민들의 열악한 현실과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씨가 북한 억류 당시를 회고한 비망록을 출간했습니다. 잊혀지지 않은 Not Forgotten을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VOA가 지난 29일 출간을 앞둔 배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어 매체로는 첫 인터뷰가 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앞으로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이 시간에는 배 씨가 북한에 억류된 경위에서부터 다섯 달 가까이 진행된 신문 과정을 담았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북한 억류 2년을 회고하는 비망록을 내셨습니다. 저도 뭐 인터뷰 전에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죠?
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정말 지난 2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실하게 행하셨던 일들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들의 실생활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북한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2012년 11월 억류 당시로 시간을 좀 되돌려 보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당시 그 이게 소지하셨던 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문제 삼은 것으로 아는데 거기 어떤 내용들이 담겼었습니까?
제가 소지했던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에는 제가 한 6년 동안 사역했던 사역 정보들과 뭐 사진들, 그다음에 선교 편지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외로 뭐 문제가 됐던 이유는 서방 언론에서 제작을 한 북한에 대한 동영상들, 다큐멘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 내용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억류되는 사태가 된 것이죠.
예. 근데 그 하드 드라이브를 뭐 책에서도 묘사를 하셨듯이 고의로 북한에 반입한 게 아니고 사실 실수로 갖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억류되기 전까지 북한은 몇 번이나 방문하셨죠?
제가 총 18번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17번 방문했죠.
네, 17번, 18번씩 방문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그 북한에 대한 이제 마음을 품고 선교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2010년에 처음으로 북한을 이제 가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사역처를 돌아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관광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신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그 땅에 데리고 와서 그 땅을 보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또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북한을 들어갈 수 있는 목적으로 제가 여행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여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억류 경험을 담은 책에는 이제 물론 가명이겠지만 송이라는 이름의 북한 주민도 등장을 하던데 이 단둥에서 북한 주민들과 자주 접촉할 기회가 있으셨는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북한 주민들을 자주 접촉하거나 북한 사람들 대상으로 사역을 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은 저희한테 오게 된 북한 분들 몇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송이라는 이름으로 쓴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선시에서 체포돼서 조사를 받으신 거죠. 북한 당국이 뭘 알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었던 건가요?
첫째는 제가 억류된 이유는 단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만든 동영상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러한 다큐멘터리 동영상들을 외장하드에 담아가지고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사를 받게 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제가 선교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인 것을 그들이 알게 되고 또 그 외에 어떤 목적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억류하면서 하나씩 조사를 하게 된 것이죠.
네. 조사 중에 혹시 가혹행위는 없었고요?
구타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가혹행위는 없었습니다.
네.
제가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 종일 세워놓는다든지 잠을 조금 재우지 않는다든지 식사를 조금 적게 준다든지 뭐 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나 폭행이나 구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네. 당시에 사형 위협도 그래도 계속 받으신 거죠?
나중에 이제 위협하는 목적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위협을 받은 적은 조사하는 과정 속에 있었고 제가 예심 과정이라는 그 과정 속에서도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네.
제안이 그러한 뭐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던 일들은 있죠.
네. 김일성 주석이라는 그야말로 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은 필요가 없다. 북한 관리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제가 이번에 쓰신 책에서 봤거든요. 정말 김일성을 네. 신으로 간주하는 정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유월 영도 체제라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신격화를 해온 상태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영도자고 그 영도자는 다름이 아니라 김일성인 것이 그들의 신념이고 그들의 자랑인 것입니다.
네, 이 조사 과정을 묘사하신 글을 제가 쭉 보니까요. 그 케네스 베시의 단둥하고 또 북한에서의 활동을 북한 측은 자꾸 미국 오바마 행정부 또 정보기관의 사주로 몰아가려고 했던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모든 자기들을 반대하는 적대 행위가 결국은 뒤에는 사주하는 배우가 꼭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지목하는 배우를 항상 오바마 행정부나 CIA 같은 정보기관으로 그들이 보고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한 걸로 제가 압니다.
아, 그렇다면 뭐 결국 진술서 역시 북한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겠군요.
네, 제가 한 달 동안 여러 번 제가 선교사이고
네.
정치나 이러한 정보기관은 상관없다는 것을 제가 누차 밝혔고요. 하지만은 결국 맨 마지막에는 제가 미국과 남조선에 있는 반공화국 적대 정책에 편승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원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결국은 마지막 자백서를 작성하게 되는 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나선에서 조사를 받고 평양으로 호송이 됐는데요. 평양에서는 어디 수감되어 계셨죠?
네, 평양에서는 이제 아마 보위부, 우리로 따지면 보위부 안가 정도 되는
네.
한 알 수 없는 건물에 제가 갇혀 있었고요.
네.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건물에 다른 외국 사람들도 그 건물에서 주로 머물렀던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책에는 뭐 2층 건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안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벽에 써진 영어 낙서를 통해서 아마 그렇게 유추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 시기가 이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당시와 이제 겹치거든요. 직후에 북한 측이 물론 당시 광명성 3호다라고 해서 뭐 위성으로 불렀습니다만 당시 북한 현지 분위기 기억이 나시죠?
저는 처음에 평양으로 갔을 때 그들이 곧 집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갔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제 문제가 잘 풀어질 걸로 저는 기대하고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12월 초순에 그들이 광명성 3호라는 그 로켓을 발사하고 나름대로 축제 분위기 형성이 됐는데 저에게는 그 분위기 자체가 제가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번져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그 핵실험을 감행한 후에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주 높아져서 그들 분위기 속에서는 미국을 타도하고 전쟁을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당시에 나아갔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그 제가 책에서 겹쳐서 떠오르는 게요. 그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기 때문에
네.
당신을 그대로 죽여서 버릴 수도 있다 이런 뭐 상당히 심각한 위협까지 들은 걸로 봤거든요. 분위기가 뭐 굉장히 험악했나 보죠.
네, 제가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잘 협조하고 잘 따라간다면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전제하에 그들의 말에 동의하고 따라갔으나 나중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험악해지면서 제가 아마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제가 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따라갈 수 없다는 제 의사를 표현하니까 이제 그러한 위협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성난 군중들이 정말 위협 행위를 감행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위협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예, 죽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죠?
네.
네. 가족에게 거기서 이제 편지를 처음 쓰신 건데 그러면 편지 내용 역시 북한 측이 어떻게 쓰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그런 건가요?
네. 모든 편지는 다 검열을 받게 되어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또 제가 쓴 다음에 그 내용이 마땅치 않다든지 아니면 원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또 다시 쓰게 돼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뭐 가족하고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어떤 요지에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사전에 송보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전에 각본이 짜여진 요구사항이 뭐였을까요?
사전에 짜여진 것은 결국은 가족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에게 요청을 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교적인 그러한 노력을 다해줄 거를 그런 요청하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대우를 잘 받고 있고 미국 정부가 뭔가 석방 노력을 해달라. 북측이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네. 예.
그때 이제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죠. 당시에 그 에릭 슈미츠 구글 회장하고 같이 방북을 해서 케네스 베시 문제를 북측에 직접 전달한 것으로 뭐 여기서도 전해졌었습니다. 그때 그런 움직임들을 현지에서도 감지를 하셨었죠.
저는 그냥 텔레비에서 나오는 그 뉴스를 통해서 그 빌 리처슨 전 주지사가 구글 회장하고 같이 입국한 걸 대해서 제가 그냥 알게 되었고요.
네.
나중에 가서 그분이 제 아들의 편지를 전달해 준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북한 억류 비망록 Not Forgotten을 출간한 이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시의 인터뷰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2년간에 이어진 억류 생활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세 차례로 나눠서 보내드리는 배 씨의 육성 회고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에는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북중 접경 지역인 창바이 장백현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 한국계 중국인 한충렬 목사를 내도하는 이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는 20년 가까이 북한 주민은 물론 지하교회를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북한 요원들이 한 목사를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중국 지린성 창바이현에서 피살된 채 발견된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한충렬 목사는 오랫동안 대북지원과 북한 선교에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대표인 김성은 목사는 2일 VOA에 10여 년째 한 목사를 알고 지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다고 말했습니다.
장백교회 이제 담임으로 있으면서 이후에 어찌됐든 그 장백교회는 탈북자가 꽃잽이든 뭐 탈북자든 누구든 이렇게 교회라는 곳에 안 올 수 없잖아요. 싫든 좋든 그 교회를 왔고 또 목회자가 아무리 좀 불편해도 그래도 탈북자인데 민족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죠.
이 지역에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국경을 넘은 북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던 곳이 장백교회였고 한 목사와 신도들도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가 발생했던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인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겁니다. 한 목사를 오랫동안 알고 지낸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김대준 목사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한 목사는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북한 선교에 깊은 헌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 등 장백을 통한 대북 선교는 많은 비화들이 있으며 책을 써도 몇 권이 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한 목사를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일 VOA에 장백교회에 매주 출석하는 신도가 3,400명에 달하며 적지 않은 신도가 북중 밀무역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한 목사가 직접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서 북중 밀무역을 하는 북한인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쳐 북한 내부에 파송하는 역할을 조용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밀무역을 하는 장백교의 신도들이 국경 지역 청년들을 전도해 자신의 집에 데려오면 한 목사가 신도 집에서 성경을 가르쳐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도 이런 한 목사의 선교 활동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이 북한 당국에 발각돼 장백교회의 한 신도가 지난해 북한에 납치돼 생사조차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던 청년들도 체포돼 그중 3명이 올해 1월 처형됐다는 얘기도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이 문제 때문에 한 목사가 위협을 계속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한 목사를 납치하려고 계속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그 국경 쪽으로는 항상 안 나갔어요.
중국 당국은 아직 한 목사의 피살 여부와 이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장백교회 관계자들은 한 목사가 30일 오후 칼에 목이 베인 채 숨진 채 발견됐으며 살해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요원들이 한 목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성룡 납북자가정모임 대표는 2일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에 중국에 넘어온 북한 공작 요원 3명이 한 목사를 살해했다는 소식을 지린성에서 활동하는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안당국도 이를 단순한 살인사건으로 보지 않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종교인들에 대한 납치를 지시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한편 VOA와 통화한 기독교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한충렬 목사의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 지하교인들을 이미 체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선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중국 당국이 이번 사건뿐 아니라 그동안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들에 대한 수사를 포괄적으로 실시도록 국제사회가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한국 정부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을 표시한 것이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협상을 타결한 것처럼 북한도 비핵화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을 수행하고 있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원칙에 공감한 데 대해 북한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현지 시간으로 2일 한이란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온 이란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평화를 원하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핵 개발에도 반대하며 중동 지역은 물론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석은 또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에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한국과 이란이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데 대한 반발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민간단체인 아리랑협회가 운영하는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란이 친미 국가도 아니고 한국과 같은 미국의 졸개는 더욱 아니라며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도 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이란이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발신한 메시지는 북한에 더없이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NPT 및 비핵화에 대한 공약 재확인 그리고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 표현은 NPT를 탈퇴하고 소위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북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조 대변인은 또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핵 의혹을 해소하고 경제발전과 번영의 길을 선택한 이란의 최고위층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북한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이번 한이란 정상회담에서 나온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이란의 사례를 교훈 삼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와 민생발전의 길로 조속히 나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일 저녁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면담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의 최고 성직자이자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권자로 박 대통령과의 면담 성사 여부가 큰 관심거리였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지난 1989년 5월 이란 대통령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테헤란의 최고 지도자 집무실에서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국제 문제와 관련해 테러와 지역의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이란 양국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지만 북핵 문제 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박 대통령의 역사적인 이란 방문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양국이 상호 신뢰를 토대로 긴 호흡을 갖고 관계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가 논의하고 있는 대북 언론 성명에 한반도에서 미군과 한국군의 군사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타스통신에 따르면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는 한반도 내 군사활동 축소를 관련 당사국들에 요구하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이 같은 요구로 현재 성명 발표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의 합동 군사 연습이 방어적 성격의 정례 훈련이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북한을 소재로 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을 풍자하거나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인물들을 희화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한 개발자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도록 돕기 위해 앱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진식 인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정은을 저지하라 스탑 김이란 이름의 스마트폰 게임입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만 약 50만 건이 다운로드된 이 게임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핵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계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화면에 등장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선을 피해 최대한 빨리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 게임 내용입니다. 앱 이용자들은 북한의 지도자와 그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뤘다는 점에서 소재가 참신하고 게임 진행 방식이 흥미롭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앱을 이용해본 미국인 대학생 클라우디오 그라지아노 씨는 현실에서 북한은 위협적이지만 이 게임은 북한에 대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real world, he's actually very dangerous, but like it makes the whole like view about North Korea completely different based off the media and the games.
북한의 도발이라는 심각한 소재를 게임이라는 방식으로 가볍게 풀어냈다는 겁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의 도발 행위를 소재로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배포되고 있는 앱은 현재 약 30건에 달합니다. 미국과 스웨덴, 벨기에 등 서방국들에서 개발된 이들 앱은 대부분 게임이지만 동영상 촬영 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등장하는 카메라 앱과 북한과 관련된 우스꽝스러운 그림 자료들을 모아 분류한 앱도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의 수위를 높여왔다는 데 착안한 협박 생성기 앱도 눈길을 끕니다. 앱을 실행해 특정 버튼을 누를 때마다 다소 비상식적으로 들리는 새로운 협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위협적인 협박이지만 이 앱에서는 가벼운 농담으로 취급됩니다. 현재 출시된 앱 중 그래픽과 구성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월드 노카웃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에게 충성하는 인물들을 물리치고 북한이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막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앱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인물들이 만화 캐릭터로 등장하고 실제 북한 상황이 그림으로 잘 묘사돼 있습니다. 요덕수용소와 평양능라경기장, 문수유의장 등 북한의 실제 지명과 장소를 배경으로 사용한 점이 돋보입니다. 게임 속에서 지도자 김정은은 한 마을에 나타나 굶주린 소년이 남겨둔 음식을 빼앗아 먹습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나쁜 짓을 일삼는 악당들을 물리쳐 북한 주민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 앱을 개발한 미국 뉴욕 소재 서틴스 플로어 스튜디오의 팀 스나이더 씨는 VOA에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씨는 유머와 풍자가 섞인 이 게임을 통해 누구나 독재자에 대항해 맞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악명 높은 독재자를 권투 글러브와 야구 방망이, 명품 핸드백 등으로 때리면서 재미있게 상대한다는 겁니다.
You know, we hope that, you know, through our game, through humor and through satire, you know, we can demonstrate that anybody can, you know, stand up to a dictator.
실제로 이 게임 곳곳에는 Fight for Freedom, 즉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문장이 보입니다. 스나이더 씨는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라면서 이 게임은 단순히 김정은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얻도록 세계인들이 함께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make it focus on trying to help bring freedom to North Korea, not to like go to war with Kim Jong-un or something like that. You know, it's about trying to bring freedom for North Koreans.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특정 국가에 대해 검색하면 보통 여행 정보나 언어 교육과 관련한 앱들이 나타납니다. 가령 한국의 영문명인 사우스 코리아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하면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는 앱과 한국 여행 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앱 등 정보 제공 목적의 앱들이 100건 이상 나옵니다. 그러나 노스코리아, 즉 북한의 경우 정보와 관련한 앱은 약 10건에 불과하며 지도자와 도발 행위를 소재로 한 앱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한진식 인턴 기자입니다.
네, 다음은 주간 기획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인 고등학생 두 명이 미국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알리는 일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장량희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미국 북동부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여학생이 제작한 북한 인권 관련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15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꽃제비와 정치범 수용소 등 열악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이 담겼습니다. 버지니아 내 사립고등학교인 폴 식스 가톨릭 고등학교 1학년 이권희 양은 지난 석 달 동안 미국과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 언론 매체, 또 북한 인권 행사 등에서 얻은 자료들을 토대로 동영상과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식량, 여성, 아동, 교육 등 북한 주민의 생활과 탈북자 관련 내용,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등을 담았습니다. 권희 양은 원하는 주제를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하는 교내 프로젝트의 주제를 북한 인권으로 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얘기를 걸었는데 억양이 약간 이상하시더라고요. 먼저 말을 건네세요. 저는 탈북자라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탈북자를 보게 됐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네? 이러고 그냥 신기해하기만 했지. 그냥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는 그때 옆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께서 전해드렸거든요. 북한에서 힘들게 나와서 미국에 지금 공부하는 오빠다라고 얘기를 듣고 네, 그때 처음 되게 네, 강하게 인상이 남긴다.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탈북자에 대한 기억과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북한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 이유였습니다. 권희 양은 북한에 대한 자료들을 보고 읽으며 막연한 지식으로 자리 잡았던 북한 인권의 핵심이 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자신이 읽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분이 압록강에 언 상태에서 걷고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내 손 꼭 잡고 가라 그러는데 이제 빠진 거예요. 얼음이 깨져서 물에서 빠졌는데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제 그래서 조그만한 소리에 뭔가 이렇게 수술하시는데 이제 아버지가 그 추워가지고 덜덜 떠는 아들한테 추워도 조금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내가 금방 구하겠다고. 그런 거죠. 이제 물에 빠진 아들한테. 그런데 이제 걸리진 않았지만, 근데 거기서 아들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네, 많이 슬펐죠. 그 애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북한 주민들이 왜 탈북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희양은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우스꽝스럽게 풍자한 그림이나 영상들이 인터넷에 종종 나돌지만 김정은 정권에 대한 비판이 북한 주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을 보고 웃고, 그거를 또 웃기게 바꿔서 사진을 뿌리고, 이런 걸 SNS에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렇게만 봐선 안 된다. 아, 그 나라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 나라는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조금 책임감을 가지게끔 그런 의도로 좀 삼고 싶었어요.
미서부 캘리포니아 우드브릿지 고등학교 1학년 한수지 양도 평소 가졌던 북한에 대한 관심을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수지 양은 실향민인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 한국에서의 청와대 어린이 기자단 경험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지 양은 미국 내 탈북자 지원 단체에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는데요. 이를 통해 미국 고등학생들에게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조사는 캘리포니아주 어바인 지역 11개 고등학교 내 동아리 모임을 이끄는 천여 명의 학생 목록을 작성해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실시했습니다. 설문지에는 탈북자들의 탈출 경로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미국에 거주하는 탈북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반도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거취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담았습니다. 수지 양은 한 달간 수집한 144명의 응답을 토대로 나름대로 통계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이 제공하는 구글 다큐멘트 서베이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답을 분류하고 도표를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양은 답변자들 대부분이 정보에 대한 정확도 여부를 떠나 북한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도 길게 자기 의견을 쓴 거예요. 그 정도로 애들이 관심이 많아요. 제일 놀랐던 거는요, 외국인 학생들. 애들이, 저는요, 그 북한에 대해서 애들이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막 김정은 이상해, 막, 그냥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줄만 알았어요. 막 욕하고. 근데 애들이 이해 관계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지 양은 40여 쪽짜리 자료를 만들어 미국 내 언론 기관에 보내기도 했는데요. 자신이 가장 궁금했던 것은 학생들이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여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양은 응답자 대부분이 탈북자들은 영어 문제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양은 더 많은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며 학교에서 난민에 대한 토론 시간은 있지만 북한 난민 문제는 빠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지 양은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가고 있음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관심은 보편적이지 않다며 탈북자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전 세계에는 굉장하게 많은 난민들이 지금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소수가 이제는 이게 북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요, 제가 지금 이 세상들한테 원하는 건요, 좀더 관심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좀 봐주고, 특히 난민에 대한 시선이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떤 애는 부정적인 애도 있고 긍정적인 애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더 많은 것을 알고서 좀 판단을 해줬으면 하는 그게 제 바람이에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오후부터는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에서 3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도와 북도 모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중강지역 비올 확률이 80%로 높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10도, 최고 17도, 남포 최저 10도에서 최고 18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기온이 11도, 낮 최고기온이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 최저 7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까지는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게 개는 곳이 많습니다. 해주 최저기온 10도, 최고기온 18도, 개성은 최저 10도, 최고 1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용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올라가는군요. 함경남도, 또 양강도, 강원도는 흐리고 역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또 오전에는 비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17도, 해산 최저 7도, 최고 11도, 또 풍산은 최저 4도, 최고는 10도, 또 원산은 최저 기온 10도, 최고 기온 17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오전까지는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진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14도, 선봉 최저기온은 7도, 최고 1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상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특히 동해북부 먼 바다는 물결이 상당히 높습니다. 2에서 5.0m로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2.0m 아래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5일인 내일 역시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오후부터 점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영상 15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4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휴전 상황을 감시할 미국과 러시아의 공동 기관이 스위스 제네바에 설치됩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3일 모스크바에서 스테판 데 미스투라 유엔 시리아 특사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동기관 설치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리아 내 평화 논의가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고 밝히며 시리아 사태 해결에 희망을 더했습니다. 시리아에서는 지난 2월 발효된 휴전으로 폭력 사태가 크게 줄었지만 최근 알레포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면서 지난주 수백 명의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어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시리아 내전 양측의 휴전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함께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경쟁자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센에 따르면 트럼프는 41%의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클린턴은 39%에 그쳤습니다. 트럼프가 클린턴을 꺾은 건 양당의 유력 대선 후보 윤곽이 드러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달 실시된 7개 여론조사에선 클린턴이 평균 47.1%의 지지율로 40.4%의 트럼프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대세론이 더해지면서 두 후보의 격차가 줄어든 것은 물론 트럼프가 우위를 보이는 결과까지 나온 겁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전화로 실시됐으며 1,000명이 성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대원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라크 모술 인근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대원이 쿠르드 자치정부군인 페시메르가에 자문을 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미군 병사가 적의 화기에 맞아 숨졌다고 확인했습니다. 모술은 ISIL이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이라크 지상군은 현재 모술 재탈환을 위한 집중 공세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언론 기고를 통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의 의회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워싱턴포스트 신문 기고문을 통해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경제 규칙들도 바뀌고 있다며 변화하는 규칙들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기회의 땅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발틱해 연안 국가들의 지상군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일 독일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 공세에 맞서기 위해 발틱 국가들과 폴란드의 4천 명 규모의 병력을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 같은 구상은 다음 달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서 미군이 내년 2월 동유럽에 4,200명 규모의 기갑 여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한 발표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미국과 나토가 냉전 시대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미국의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전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열린 베트남 전쟁 대화에 참석한 팜 쿵빈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살상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빈 대사는 베트남과 미국은 더욱 강력한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굳건한 토대를 갖추고 있다며 과거의 장벽을 제거해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4년 베트남에 40년 동안 적용해왔던 살상무기 금수 조치 일부를 해제했습니다. 베트남은 그러나 최근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가열되면서 미국의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라질 올림픽의 성화 봉송이 시작됐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그리스를 출발한 성화는 3일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어 성화는 브라질 대통령궁으로 옮겨졌으며 지후마 호세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성화는 앞으로 90여일간 전국 327개 도시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올림픽 개막일인 8월 5일 올림픽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VOA 세계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